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에 대해서 1장은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었고요. 금요일 날 저녁에 살펴봤던 대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기도한 것은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받은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값진 일인지를 아는 것. 사실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긴 하지만 그렇다 해서 값싼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줄 만큼 엄청난 그 값을 치른 것이 바로 우리 구원입니다. 우리 구원을 값싸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내가 거저 받았다고 해서 값싼 구원이 아닙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르고 내리시는데 그냥 버튼만 누르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니까 이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 엘리베이터는 엄청 비싼 값을 치르고 설치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냥 그렇게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편하게 버튼 하나로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 거죠.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지만 이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고 값진 일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1장에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설명하는 게 오늘 2장의 내용이고요. 이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이 구원 이야기, 그 구원은 선물로 주어진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구원을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1장 20절에 보면 그의 능력이 그랬습니다. 그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시키시고 승천하게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모든 것들을 그 무릎 아래 꿇게 하시는 능력 그 만물이 그래서 발 아래 예수님의 발 아래 있게 만드시고 그 만물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의 머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논리를 펴서 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교회인지를 1장에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2장 1절에 그는 그랬어요. 이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이렇게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그분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1장 20절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던 것처럼 허물과 죽은 우리도 살리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예요. 죽은 상태. 우리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때에 바로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세상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불순종의 아들들 마귀의 종노릇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기 이전에 나의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또 3절에서는 전에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이전 구원받기 이전 우리의 모습은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랬어요. 본질상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였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순종 그 불법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들이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우리의 실체가 바로 이렇다라는 거죠. 그러니 누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잘났다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야라고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이런 비참한 상황을 깨달아야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멋지고 복된 일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나는 죄인이 아니야. 이런 사람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라고 이런 고백이 있어야, 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야, 나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이고, 나는 이 마귀의 종노릇을 했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의 종노릇을 했던 그런 인생이었어, 이렇게 고백되질 때에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을 알게 될 것이, 그럴 때 비로소 주님을 향한 그 찬송이 진짜 뜨거운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찬송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논리적으로 말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전에 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1절, 예,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실제 보시죠.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랬어요. 뭘 생각하냐면 전에 내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전에 어떤 상태였는지,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 구원받기 이전에 내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생각해 봐라.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로부터 할례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받으냐. 우리 할례도 받지 못한 것들이라고 이렇게 무시당하고 그런 인생이었다라는 거죠. 육체로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방이었다 그 말은 구원받지 못한 상태였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였다라고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주일을 통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알게 될 것이다라는 그 이야기죠. 비교해서 보면 내가 구원받기 이전에 내 상태, 내 모습, 우리는 그런 존재였다라고 사도 바울은 먼저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누가요? 4절에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와 모든 역사하심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만물을 그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 그 하나님, 그 긍휼의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이라여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던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기까지 사랑했다는 거죠. 아니, 그 사랑이 아니면 어떻게 십자가에 내주기까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바치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그큰 사랑이라서요. 그냥 보통 사랑이 아닙니다. 그큰 사랑, 엄청난 그큰 사랑이나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러니까 이 허물로 죽었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말은 내 노력이나 내 의지로 되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 내 노력이나 내 의지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은혜를 따라서 되어진 것이다. 내 공로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것을 선물이다라고 2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함께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6절에서는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어요. 함께 왕노를 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승리의 기쁨을 얻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일으키시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고, 여기서 함께라는 단어가 5절, 6절에 세번 나옵니다.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그 말은 주님과 우리는 뗄래야 뗄수 없는 한 몸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한 몸. 그래서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도저히 이 은혜, 이 긍휼하심을 우리가 입을 수가 없는 거죠.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 살수 없고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면 잘 살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 다시 아버지하고 또 주여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니 예수 안에,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는 때로는 피곤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애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안에 함께 있는 것이 은혜고 우리가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주님의 몸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자, 1장 22절과 23절에 오면 예, 만물을 그 발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랬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에서 떠나서는 우리가 예, 우리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손가락이 떠나서 스스로 일할 수가 없습니다. 눈이 떠나서 스스로 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 말은 이제 다 소중하다는 거죠. 다 소중. 그 말은 주님께서 너는 내 거야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주님 몸이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 너는 내 것이야. 주님 것이야라는 거예요. 주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함께라는 단어를 아주 소중하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함께. 예,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임마누엘 하시겠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 임마누엘이신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도저히 소망이 없다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하늘에 앉아서 예수님이 뭘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간구를 하신 거죠.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셨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그러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그 주님과 함께 그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누리고 주님과 함께 왕노를 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무슨 그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8절 자,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값싼 선물이 아닙니다. 아주 값진 정말 예수 생명을 바친 바로 그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값진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받았다는 것입니다. 선물은요. 주시는 분이 주시니까 우리가 받는 것이지 내가 달랑해서 받는 게 선물은 아닙니다. 이 선물. 그래서 이 선물은 내가 무슨 받을 자격이 있어서 주신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과분한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믿음도 그래서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우리가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서 이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을 찾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바로 이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을 덮고 우리 가정을 덮고 우리 자녀들의 삶을 덮을 때에 책망하지 않아도 책망 설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구원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해초리로 책망하지 않아도 그 은혜가 임하면 그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지 못하는 것은 그 은혜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어떤 인생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은혜를 받고 살게 됐는지 그 은혜가 임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교만해지고 삐뚤어지고 또한 대적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은혜가 임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라. 전에는 내가 이런 존재였는데 이렇게 찬송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이런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우리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함이 즐거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주일이 되어버렸는데 그게 아닙니다. 아, 이 주일 이 구원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예배함이 나의 즐거움이다. 이 구원에 대한 즐거움을 회복할 때에 우리는 봉사도 섬김도 즐거움이 될 수가 있는 거고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고 거기에 참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을 주셨다.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 주신 구원의 선물이고 또 이 선물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자, 7절과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있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신앙 전수시켜 우리 자녀들도 그 은혜 안에 머물고 또한 우리의 또 다른 사람들도 그 은혜 안에 머물고 또 다른 세대도 그 은혜 안에 머물고 그래서 신앙 전수 3대 동일 신앙으로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여러 세대에 바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그 은혜의 선물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나도 거저 받았으니 우리도 거저 또 전하고 또 전수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 세대에 그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인 것입니다. 또 10절은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랬어요. 이 구원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창조 작품인데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랬어요. 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느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음 받았다는 것은 우리를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를 다시 창조하셨다, 거듭나게 하셨다, 재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선한 일을 위해서. 이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일이 선한 일입니다. 그냥 착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선한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구원 주신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두 번째는 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는 것이고 오는 여러 세대에 그 은혜를 나타내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선한 일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선한 일인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것은 은혜가 없이는 되어질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항상 기쁨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가 되어질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는 것이 선한 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함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가정이 천국이 됩니다. 그러면 교회 생활이 천국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까? 이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이 세상 가운데 모델 하우스로 교회를 세우셨어요. 바로 교회가 천국이다.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세워졌는데 이 교회가 천국이 되지 못하면 세상과 다를 바가 뭐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천국이 되지 못하면 믿음의 신앙 이 가정이 천국이 되지 못하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뭐 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주님이 우리 가정 안에 계시고 주님이 우리 교회 안에 계시고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의 머리신데 우리는 그분의 몸인데 그 은혜를 인하여 구원받은 그분의 몸이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함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의지로는 안 됩니다. 우리 노력으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간구하시는 주님의 은혜 그래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그 선함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의 그 선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달라고 성령께 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생각, 우리 의지, 우리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 성품으로도 그것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했던 것. 오늘도 그 선물 듬뿍 받아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오늘 저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 가운데 교회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서 오늘도 복되고 행복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복된 날로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